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 아니면 SBS 한국어 프로그램 이 땅에서
종족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어제 최고기온 45도를 기록했던 멜번. 오늘은 최고기온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아마 조금 안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산불 위험과 열사병과 같은 무더기와 관련된 이 질병들 위험성이 아직도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폭염 상황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노약자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에서는 2026년 이직을 해야 할지 현재 직장에서 더 버텨야 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이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기본사항들을 짚어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컬처인에서는 202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 단어 8개를 짚어보고 영어가 된 K단어들이 말해주는 문화의 힘을 살펴봅니다. 네, 그럼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호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3.8% 기록해 11월에 3.4%에서 상승했습니다. 국민당의 콜린 보이스 의원이 다음 주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데이비드 리틀 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자신의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온수당 미화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런 관세 인상 통보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첫 소식 날씨부터 살펴봅니다. 호주 남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해안 도시들은 기록적인 고온 이후 잠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남호주와 빅토리아주를 강타한 폭염은 오늘 뉴사우스웨일즈주와 퀸즐랜드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또 하루 극심한 산불 위험과 진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앵거스 하인스 선임 기상학자는 어제 오후 멜번과 애들레이드에서는 기온 하강이 찾아오 며 잠시 안도감을 줬지만 여전히 호주 전역의 넓은 지역은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heat may have subsided for some across the south coast of the country with the cool wind change on Tuesday, including both Melbourne and Adelaide.
하인스 기상학자는 화요일 멜번과 애들레이드를 포함해 남부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오늘 특히 뉴사우스웨일즈주 서부와 남부 그리고 퀸즐랜드 남부 지역의 폭염이 주요 관측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기온은 1월 평균보다 8도에서 15도까지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다시 여러 기온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3.8%를 기록해 11월에 3.4%에서 상승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지난 1년간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주거비와 식료품, 그리고 비알코올 음료, 여가 문화 비용을 꼽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군원 물가 지표인 절사 평균 물가 상승률은 3.3%로 11월에 3.2%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이 물가 지표는 오는 2월 3일 화요일 호주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반영될 예정입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른 것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라고 말하며 이번 물가상승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Today's numbers are a really important reminder that there is always more to do.
차머스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된 수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거의 항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준다라며 지속적인 물가 압력과 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생산성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오늘 물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수준보다는 높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승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덜 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당의 콜린 보이스 의원이 다음 주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데이비드 리틀 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자신의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립을 형성해온 국민당과 자유당은 지난주 혐오 발언 관련 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당 소속 지도부 핵심 의원 3명이 자유당의 수잔 리 대표의 기대와 다르게 표결에 참여하며 갈등을 빚었고 리틀 프라우드 대표는 결국 자유당과의 연립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지도부 교체를 요구한 국민당의 콜린 보이스 의원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당과의 연립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도부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my humble opinion, the National Party is committing political suicide by removing itself from the coalition.
보이스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당이 연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치적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당은 이제 원 네이션으로부터 우파 측면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만약 다음 선거를 단독으로 치른다면 아무런 자원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장에 대한 지원도 없고 자금을 모으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며 수년간 함께해온 전담 보좌진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이 온스당 미화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ANZ은행의 다니엘 하인스 선임 원자재 전략가는 SBS 온더머니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has obviously created a lot of uncertainty with his trade policies and his Now, his attacks on the
하인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을 통해 분명히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미 달러 자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늘리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급값은 2025년 한 해 동안 6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와 유럽연합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FTA를 최종 타결했다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년에 걸친 간헐적 협상 끝에 성사됐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자국 시장을 최대 교역 대상인 EU에 보다 폭넓게 개방하게 됩니다. 양측은 이 협정을 모든 협정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인도와 EU가 전 세계 GDP의 25%,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히며 다소 누그러진 발언을 내놨지만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 통보를 둘러싼 고국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현안 질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현 장관은 야당이 지적한 국회 비준 동의는 사태와 무관해 보인다며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보호법이나 쿠팡 사태 등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도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야는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시 호주 국내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강제 결혼 신고가 증가하면서 학교 공동체가 취학 아동을 식별하고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아동착취 대응센터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2025 회계연도에 강제결혼 관련 신고는 118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의 헬렌 슈나이더 씨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인 경우가 많다며 교사와 학부모, 또래 학생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씨는 경고 신호로 개인적인 독립성과 사생활이 매우 제한돼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받는 경우 또 해외 가족 여행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강제 결혼은 당사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동의 없이 결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강요나 협박, 기만으로 인해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결혼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호주에서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타인이 강제결혼이나 임신매매를 경험했거나 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될 경우 13123737로 전화하거나 호주 연방경찰 임신매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강력한 서브를 앞세운 이레나 리바키나가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8강에서 세계 랭킹 2위 이가 시비옹테크를 스트레이트 세트로 꺾고 시비옹테크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을 저지했습니다. 대회 5번 시드에 카자흐스탄 출신 리바키나는 멜번 로드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에서 7-5, 6-1로 승리, 경기 시간은 1시간 35분이었습니다. 리바키나는 지난해 WTA 여자 프로 테니스 협회 결승에서도 시비옹테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이번 승리로 상대 전적을 6승 6패로 마쳤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멜번파크에서 열린 맞대결에서도 승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리바키나는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리나 사발렌카에게 패했습니다. 리바키나는 내일 미국의 제시카 페굴라와 아만다 아니시모바 경기의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 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 원화 조금 떨어졌습니다. 997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시드니 내일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되겠습니다. 17도에서 32도. 멜번 내륙 폭염 여파로 매우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17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캔버라 무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16도에서 36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고 24도에서 33도. 애들레이드 폭염이 지속되며 아주 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 20도에서 낮 최고 43도까지 올라갑니다. 퍼스 내륙과 달리 다소 온화한 여름 날씨 보입니다. 17도에서 28도. 호바트 맑고 13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다윈 열대기후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 되겠고 25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한국 서울은 매우 추운 하루 되겠는데요. 이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컬처인에서는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영어가 된 K단어들이 말해주는 문화의 힘을 살펴보고요. 이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기본 사항들 하나씩 짚어봅니다. 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입니다. 채용 전문 사이트 SEEK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직장인들 중에 15%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불행을 느끼는 직원이 행복을 느끼는 직원보다 더 자주 역할 변경을 고려할 확률은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6년 올바른 이직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Explainer.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올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할까요? 네, 한 해를 시작하며 종종 자신의 경력과 또 개인 목표를 되짚어보고 삶 전반에 대해서 멈추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곤 하죠. 이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직이 과연 적합한 선택이냐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네, 채용 사이트 SEEK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호주 직장인 중에 15%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SEEK의 연구에 따르면 불행을 느끼는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는 직원보다 더 자주 역할 변경을 고려할 확률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불행을 느끼는 직원이 역할을 바꿀 가능성은 89%나 되지만 행복을 느끼는 직원들은 역할을 바꿀 가능성이 4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직을 고려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할까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2026년 올바른 직업 선택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봅니다. 직장에서 불행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현재 자신이 맡은 역할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력 전문가인 리아 램바트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램바트 씨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새 직장을 구할 때 잘 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굿피플 인사이트의 설립자인 크리스틴 투아존 씨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일자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투아존 씨는 제한된 수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며 직장인들이 움직이기보다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 씨는 압박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서서히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램바트 씨는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직책을 2년 이상 맡고 있는지, 아직도 배우는 단계인지, 현재 직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고용주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이 부합한다고 느끼는지, 지금 직장에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 몇 개만 예라고 답했다면 모든 대답이 예로 바뀌기까지 조금 더 머무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돈이 이직을 고려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램바트 씨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이직을 고려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한다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램바트 씨는 어떤 역할을 찾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잡한 취업시장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자리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세요. 최근 성과와 자격증을 이력서에 업데이트하고 또 다양한 직책과 업종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여러 종류의 맞춤형 버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 프로필 역시 새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채용 담당자들이 더 쉽게 본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램바트 씨는 예전에 일했던 회사의 고용주나 채용 담당자,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고 업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면접 기술 역시 미리 연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면접을 볼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지식과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나 성공 사례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신다면 검색을 시작하고 지원서를 냅니다. 램바트 씨는 여름이 지날 때까지 연기할 생각을 갖지 말라며 휴일에는 지원할 곳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더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면 직장에서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니저와 상의하며 자신의 강점에 더 많이 부합하는 업무가 있는지, 자신의 관심사에 더 부합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직장의 유연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근무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 옵션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직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에 눈을 맞춰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열심히 자신의 경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대중교통은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입니다. 트램, 버스, 기차, 페리 등이 있고요. 또 각 주와 테리토리별로 자체적인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오랫동안 호주에 거주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대중교통 이용의 기본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예를 들어 검표원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통근자들의 어떤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출근하고 계신가요? 호주 통계청은 1976년부터 전국 인구조사에서 이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호주인 4명 중 1명만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여러 면에서 더 빠르고 저렴하며 많은 경우 더 편리하거나 심지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와 많은 소도시에는 스마트카드 발권 및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교통물류연구소의 대중교통 분야 석좌 교수인 존 넬슨 교수는 호주 전역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So OPAL in Sydney, it's not yet a New South Wales-wide payment card, but it's
시드니 오팔 카드는 아직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 카드는 아니지만 주로 시드니 광역권에서 사용되고 서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퍼스 광역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라이더 카드가 있습니다. 멜번에서는 마이키 카드, 브리즈번과 퀸즐랜드 남동부에서는 고 카드라고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넬슨 교수는 현금 없는 결제를 위한 스마트카드 시스템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It's usually about the size of a credit card and it's something that you can preload with value.
스마트카드는 보통 신용카드 크기로 미리 금액을 충전해서 버스와 기차, 트램, 페리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개찰구가 있거나 개찰구를 열기 위해 카드를 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카드를 탭하고 승하차 하는 카드 판독기가 있는 요금소일 수도 있습니다. 호주 대중교통망에서는 공휴일과 주말에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시스템에서 1일 최대 요금, 주간 최대 요금 또는 둘 다를 적용하는 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교통부 하워드 콜린스 총괄 조정관은 오팔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요금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it allows you to do is to travel around all modes on public transport.
오팔을 이용하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여정 비용이 계산된 다음에 1일 최대 이용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 남은 여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이용하더라도 오팔을 통해 지불하는 최대 요금은 $50까지입니다. 하지만 거주지나 여행 지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 버스와 기차에서는 종이 티켓이나 전자 티켓이 여전히 필요하고 빅토리아주 일부 지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서호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은행 카드를 탭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콜린스 조정관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 lot of people nowadays use their own credit or debit card, their own bank card. And 60% of all of our transactions now.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은행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 거래의 60%는 은행카드를 이용한 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주와 도시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은행카드 때로는 스마트워치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승하차 탭을 깜빡했거나 잘못된 카드를 사용했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교통당국 웹사이트에서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티켓 확인은 공인된 직원이 진행하는데 직원은 신분을 밝히고 승객이 사용한 스마트카드나 은행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스캔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콜린스 조정관에 따르면 은행 카드를 스캔할 때 직원은 티켓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give them your credit card, they don't have any access to your banking information. All they know.
신용카드를 제시하더라도 은행 정보는 전혀 알 수 없고 은행 카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승하차 시 카드 정보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또는 어떤 거래를 완료했는지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소나 기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정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과 연금 수령자, 일부 비자 소지자 등 할인 요금 적용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주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반 행위에는 티켓 관련 위반 그리고 행동 위반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는 유효한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할인 자격 증빙 서류 없이 탑승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 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해당 대중교통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기관으로 이관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호주 대중교통당국의 홍보담당 샬롯 헤이즈 이사는 서호주에서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There's a team that look at our infringements. You just have to go onto our website and you can find out how to appeal the infringement.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팀이 있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는 헤이즈 이사는 벌금 용지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벌금이 누적되면 벌금 집행 등록부에 등록돼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고 신용이나 운전면허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 상황이나 운행 중단 시에는 안내 방송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차량 내 인터폰이나 도움 요청 지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전역의 대중교통망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차량 내부와 역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제복을 입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헤이즈 이사는 안전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직원에게 안심하고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In some countries, security personnel you know, may not be trusted or they have very bad experiences with them.
일부 국가에서는 보안 요원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들과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보안 요원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고 그들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사회적인 행동을 목격하거나 스스로 불쾌한 행동을 당하게 된다면 안심하고 보안 요원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우선 좌석, 장애인이나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를 위해 계단이 없는 탑승,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설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켓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평일 아침과 오후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붐비는데 이때는 서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운전기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거나 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예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수준과 같은 덜 명확한 규칙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지정된 조용한 객차에 탑승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라고 넬슨 교수는 조언합니다.
New users should understand that if you see a coach designated as a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조용한 객차로 지정된 칸을 보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 외에도 안내 방송이 있을 겁니다. 조용한 객차는 대체로 잘 지켜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뒤돌아서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조용한 객차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도 놀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용한 칸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헤이즈 이사는 말합니다.
Not having your headphones, you know, blaring the latest Metallica album is good.
헤드폰으로 최신 메탈리카 앨범을 크게 틀고 듣지 않는 것이 좋겠죠. 버스에는 조용한 칸이 따로 없다고 말하는 헤이즈 이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있는 범죄 관련 팟캐스트를 듣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요즘 영어 기사나 해외 콘텐츠를 보다 보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 빙수, 찜질방, 아줌마, 그리고 선배 이런 단어들인데요. 네, 이제 이 단어들은 설명이 없이도 통하는 영어가 됐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 문화에서 온 단어 8개가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단어 하나가 사전에 오른다는 것, 그 문화가 세계의 언어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번 등재되면 영원히 남는다는 옥스퍼드 사전.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영어가 된 K단어들이 말해주는 문화의 힘을 살펴봅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옥스퍼드대가 2026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줌마, 라면, 빙수 등 이 8개 단어를 추가로 등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일상어가 이제 전 세계인의 공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어가 사전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어가 된 것이 아니라 네. 언어로서 기록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죠. 네.
언어와 문화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어가 더 이상 특정 문화권에만 머무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이 함께 쓰는 언어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네, 거듭 말하자면 단순한 단어 추가가 아닌 한국 문화가 영어에 일부러 편입됐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영어사전, 흔히 저희가 이제 OED라고 부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을 하는 사전이고 영어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또 손꼽힙니다. 말 그대로 영어 어휘의 기준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단어의 뜻만 정리해 놓은 사전이 아니죠.
네.
그 단어가 언제 등장했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까지 기록하는 사전인데요.
네.
네, 그래서 언어학자뿐 아니라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가장 신뢰하는 사전이자 필수 참고서로 불립니다.
네, 역사도 뭐 상당하죠.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편찬. 19세기 후반에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는데 1884년에 첫 결과물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기록에 따르면 70년에 걸쳐 방대한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현재는 종이 사전이 아니라 온라인 사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3개월마다 시대 변화와 실제 사용사를 반영해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OED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뭐 요즘 유행해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 영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고 있고 또 그 쓰임이 충분히 쌓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등재되면 그 단어는 영어 안에서 하나의 기록 문화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한국어에서 온 단어들이 이 사전에 오른다는 건 한국 문화가 세계 언어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신문과 소설, 잡지, 또 SNS 등에서 충분히 사용 빈도와 또 문헌 기록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실제 사용 기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
신문이나 소설, 잡지 같은 문헌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SNS까지 포함해서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쓰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네, 신문, 소설, 잡지, SNS 등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네.
의미가 명확하게 공유돼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사전 편찬가와 언어학자들이 단어 하나를 수년간 그 사용 사례를 추적한다고 해요.
네.
그 과정을 통과한 표현만이 사전에 오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번 사전에 등재되면 그 단어는 영어 안에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단어가 오른다는 건 그 표현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영어 사용의 역사 속에 편입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지난해와 올해의 등재 단어 분위기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달고나,
네.
이 달고나처럼 K-드라마나 이 K-팝 같은 콘텐츠를 타고 좀 영어권에 먼저 스며든 단어들이었다면 올해는 좀 결이 달라진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옥스퍼드 영화사전의 2026년 1월 업데이트에서 새로 등재된 단어, 네, 빙수, 찜질방, 아줌마, 선배, 라면, 해녀, 코리안 바비큐, 오피스텔 이렇게 모두 8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은 이번에 등재된 단어들이 K-POP이나 K-드라마 같은 K-콘텐츠를 넘어 한국의 생활 문화와 관계 또 공간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번엔 그렇죠. 진짜 한국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법한 단어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업데이트는 한국어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서 이 영어권 일상 속 생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줌마는 단순히 중년 여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K-드라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한국 사회의 관계와 정서를 함께 담은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네.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우나가 아니라 온탄과 냉탕, 또 전통 가마와 무엇보다 휴식 공간까지 결합된 한국 특유의 목욕 문화이자 생활 공간으로 정의됐습니다.
네.
영어로 풀었으면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 옥스퍼드 사전은 번역 대신 단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네. 인상적인데요.
네.
달려라 방탄과 같은 BTS의 예능 콘텐츠나 K-드라마를 통해 이 찜질방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K-스파 체험 등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요. 그 과정에서 언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이 선배란 단어도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영어에서 말하는 이 시니어랑은 또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차이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비교적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네.
선배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위계를 전제로 한 관계적 호칭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 선배는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 문화가 그대로 담긴 단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영어에는 이 의미를 정확히 옮길 단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K-POP 문맥에서는 선배를 경험이 더 많은 가수나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자 이 존경의 의미까지 담은 호칭이라고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K-POP 가수들이 먼저 데뷔한 연예인을 자연스럽게 선배 이렇게 부르는 문화가 아이돌 인터뷰나 또 팬 문화 속에서도 그대로 확산된 거군요.
그렇죠.
네, 저는 또 라면이나 빙수도 흥미로웠는데요. 이미 영어에 같은 말이 있는데도 굳이 올렸다는 것, 그만큼 또 다르다는 뜻이겠죠?
네, 이 옥스퍼드 사전은 라면을 일본의 라멘과 구분해서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 문화로 정의했는데요.
네.
해외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라면, 실제로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 라면이 독자적인 요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네.
빙수 역시 단순한 얼음 디저트, 쉐이브드 아이스가 아니라 과일이나 떡, 또 단팥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함께 나눠 먹는 한국식 디저트 문화로 정의했습니다.
네.
K-pop 디몬 헌터스에서도 그 빙수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또한 K-푸드의 인기가 크게 늘면서 한국의 빙수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그 언급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찜질방과 같이 이제는 영어로 번역하기보다 빙수, 그 단어 자체를 쓰는 게 더 정확한 단계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 기능이 결합된 한국형 공간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026년 업데이트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한국인의 일상과 관계, 공간, 또 사회적 역할까지 영어권에 소개되는 수준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생활 문화와 또 사회 구조를 담은 단어가 추가된 점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네, 이번에 이 제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해녀도 새롭게 등재가 됐는데요. 이건 어떤 점이 결정적 등재의 배경이 됐을까요?
네, 제주 해녀 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돼 올해로 등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 산소 마스크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만의 이 독특한 생태적 문화적 특징이 세계적 가치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네,
네, 사실 해녀는 몇 년 전부터 등재 후보로 검토되긴 했지만 영어권에서 참고할 만한 연구나 자료 또 언급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동안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전환점이 된 건 최근인데요.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대박 흥행으로
네.
이 해녀 문화에 대한 영어권 언급과 인지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등재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해녀의 등재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고유한 생활 문화가 글로벌 언어 안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옥스퍼드 사전이 뭐 일종의 그 문화 기록 보관소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 번 오른 단어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당장은 유행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단어들은 앞으로도 영어라는 글로벌 언어 안에 한국의 흔적으로 영구히 남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 관련 단어가 등장한 것은 1933년 처음으로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요.
네.
1976년에는 김치, 한글이라는 단어가 실렸습니다. 이후 태권도, 비빔밥, 케이팝 등이 차례로 올랐습니다.
네, 사실 이런 흐름 2021년도에 굉장히 한번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이 무려 20개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총 26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대박, 먹방, 치맥, 삼겹살, 오빠, 누나 등 이 26개 단어가 한꺼번에 오르는 이변을 낳았는데요.
네,
네 당시 가디언, BBC, CNN까지 한국 문화가 영어 어휘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옥스퍼드 영어 사전 출판부가 남긴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한국이 만든 파도가 영어의 바다 위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잔물결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꽤 큰 물결 아닐까 싶네요.
네.
네, K-POP과 K-드라마 또 K-푸드까지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에는 K-POP, K-드라마, 한류, 코리안 웨이브까지 공식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네.
이 K 자체가 하나의 접두어. 즉 문화 장르를 만드는 언어 장치가 된 셈이죠.
네.
네, 이렇게 단어 하나가 사전에 오른다는 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한국 문화가 영어권 언어 속에 영구히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한류가 오래 가려면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뿐 아니라 그 문화를 설명하고 기록하는 언어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점. 네, 옥스퍼드 사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문화가 이제는 번역돼서 소비되는 단계를 넘어 번역 없이 그대로 쓰이는 언어가 됐다는 것. 네, 사전에 오른 단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남아있는 한 한국 문화도 영어의 역사 안에 함께 남을 겁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